네, 글로리아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 또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새번역으로 좀 읽으면 좀 뜻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륜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를 개관하는 날인데요. 룻기에 대해서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익숙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하면은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부간의 사랑 뭐 이런 거죠. 그죠? 참 어쩌면 그렇게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위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교훈은 시어머니께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서 잘못 편들었다가는 제가 여러 묻 여성들에게 큰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남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미망인 룻과 이제 또 애틋한 사랑과 결혼이 있죠. 근데 보아스란 사람은 이제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니까 약간 연배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차이 났는데 하여튼 사랑하고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나온 후손이 이제 다윗 왕이다. 증손자가 다윗 왕이다. 그래서 왕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굉장히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랑 러브 스토리이죠. 그런 인간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 사랑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그리고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도 중요하고 룻도 중요하지만 보아스라는 남자의 등장이 참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어려운 친척을 잘 돌봐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가난한 친척에 내려온 그 유산을 잘 책임져주고 무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갚아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되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자기의 경제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유업을 무르는 자,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까 기업을 무르는 자 이렇게 나왔었죠. 이 유업 무르는 자, 또 기업 무르는 자를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사상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놓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순종하고, 또 그리고 또 아름다운 또 자신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격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적으로 보아스가 이제 그리스도의 원형이 된다, 또는 그림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네 장에 걸친 책이지만 이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텐데요. 먼저 배경 얘기를 배경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가 룻기의 배경 이야기, 그림을 보시면은 룻기 그 시대의 이 지도인데요. 왼쪽에 베들레헴 타원형으로 이제 쳐놨는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모압이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유명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많은 가문들 중에 한 가문 속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옴이라는 이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좀 보여주세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리온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땅에서 참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그냥 땅에다 그 지역에다 놔두고 누구한테 뭐 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쪽에서 이제 다시 그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모압에 간 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옴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료는 이제 모압 땅에서 크면서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기료는 오르바라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말론과 기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세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땅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나는 귀향을 해야 되겠다, 룻과 오르바는 원래 모압 출신이니까 여기 남아있거라 그랬는데, 결국 둘 다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오르바는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모압 땅에 남게 되었고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갑니다.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의 죽은 남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돌아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뭐 먹을 게 막 뭐 자동적으로 뭐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서 애써서 노력해서 이제 두 고부가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먹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삭 죽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 이삭 죽기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농부들이 쭉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은 그 수확을 하면서 흘리는 그 이제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농부들이 다 끝까지 다 전부 다 수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이제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뭐 과부나 또는 고아나 또는 뭐 나그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워서 이제 자기들의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삭 죽기를 이제 룻이 했는데 그 밭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새로운 여자가 이렇게 자기 밭에서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니까 아, 저 누구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 모압 여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따라온 효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참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 보아스가 이제 그 이 룻을 잘 보면서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는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내가 죽으면 이 룻은 어떻게 살고 지금 이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를 추천을 합니다. 내 남편의 친족인데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 고부가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도 미래 보장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근데 거기에 룻이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절기에 이제 뭐 페스티벌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보아스가 거기서 어디서 잠을 잘 것을 알고 그 발치 밑에다가 이제 룻의 그 잠자리를 이렇게 가까이 두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좀 따뜻한 기운이 통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거 18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고부가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캐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비도덕적인 일일 거야 뭐 그런 걸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중요해.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은 우리 자신도 삶이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찌질이처럼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행동에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을 한 것이죠. 고부가 잘 맞았어요. 팀워크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그 팀워크를 그렇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것을 잘 모르면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이제 보아스가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추워서 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례적으로 룻이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보아스가 나 같은 사람을 택하다니 그러면서 감동받고 막 감격해서 그래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의 뜻을 이제 비추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집안 사정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집안 사정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좀 이 집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밭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 밭을 조금 상속받을 자가 없고 그리고 또 유업만 잃는 것이 아니죠. 유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가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나 뭐 지금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굉장히 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대가 끊어지면 가족의 비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그런 아주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오미가 죽으면 룻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걱정이 서는 거죠. 이방 여자가 혼자 미망인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알았던 거는 뭐냐면 율법엔 고엘 제도가 있지. 그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나의 것을 책임지고 무르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의 친족 중 하나가 유업을 무르는 자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주면, 자기가 결단을 해줘야 돼요. 해주면 그러면 이것을 나의 유산을 잊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의 경우에는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밭을 그 유업을 무르는 자 고엘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팝니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 그 땅을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부양 책임해야 됩니다. 부양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길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여기서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아스가 사 갔는데 이 땅은 이제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희년 제도가 있었죠. 우리 레위기 공부하시면서 제가 그 희년 사상을 레위기의 중요한 사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희년이 되면은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돌려준들 이 집안에서는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형제 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둘째 되는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어요. 형사. 그러면 취수,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혼이 나는 거예요. 이거 18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다 나온 얘기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있어서는 형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꼭 그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 법원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오늘 거치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이제 읽으신 겁니다. 본문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은 고엘이 된 보아스가 나오미랑 결혼을 해줘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생기면 나오미가 죽더라도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유업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오미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한 길은 무엇이죠? 다 보셨듯이 룻과의 결혼이죠. 근데 이것도 또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룻을 결혼을 시켜서 룻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은 유업을 나중에 이 엘리멜렉 집안으로 다시 보아스가 돌려줄 때 그 유업을 누가 받느냐?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온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집안 복잡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유업을 무르는 자로서의 그 땅을 사주는 그런 것으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해줌으로써 상속자가 생기게 해주는 것 그것이 충족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된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바로 이제 엘리멜렉 자기 할아버지 뻘 되죠.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그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물론 혈통은 보아스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멜렉의 유업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법적인 장치가 아주 정교하게 해석되고 또 재해석되어서 이렇게 지금 딱 짜여진 것이죠. 아주 좋게 이 나오미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루세에서 나온 아들 오베드가 이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중심의 혈통을 이루는 그런 그 다윗이 나오게 하는 아주 이스라엘 메시아 혈통의 가문이 된 것이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뭐 우리야 뭐 워낙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혈통이든 말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죠? 다윗의 자손이시죠. 메시아라는 것을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뼈대의 혈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이런 귀한 그 역사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지를 돌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 고엘이 필요하다. 유업을 물으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사주기도 하고 다시가 아니라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양을 책임지고 또는 이미 그 팔린 땅 누구에게 팔아버렸으면은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이제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경우에는 아들도 다 죽어서 유업을 되받아도 이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엘이 결혼까지 해주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제도적이고 법적인 일들을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해주는 일들을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사무적으로 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에서 그죠? 사람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할 때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그 중심에 두시고 당신이 구원하는 방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되는 건지 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만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태도 그리고 그 법 가지고서도 나와 있는 법 가지고서도 아, 어렵다 난감하다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좀 창출하는 역사 그죠? 창조적인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룻이 과감하게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청혼하는 이제 그런 선택의 일이 정말 이 구속의 일을 또 유업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와 같은 그 고엘이 그 사람에게서 또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전제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말이 되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이어야 고엘이 있어야 마땅히 그것이 도움이 되고 성립이 되죠. 그럼 우리가 유업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업을 잃어버린 자인가? 이 땅에서 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알파가 있어서 내 삶이 이제 가끔 좀 즐겁고 또 힘도 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도로 나는 유업을 잃어버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면 오늘 룻기를 그냥 보아스 이야기에서 마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강조했듯이 이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중요했다 이랬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늘 중요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유업을 지키는 길이었다. 자기들이 창을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제도적으로 뭘 만들고 그래서 뭐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태도로 삶을 살면 그리고 그것이 유업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그림적으로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보이니까 쉽습니다. 근데 인류가 받은 유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훨씬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때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고귀한 유업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틀릴까 봐 말씀 못 하시겠죠. 네, 에덴입니다. 에덴. 그죠? 에덴 정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심으셨다.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다.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살아생전에 잘 살 수 있는 제 최고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이다라는 거죠.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경작하고 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그걸 경작하고 지키면서 또 앞서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잘 다스려라 물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돌봄으로 섬기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명령이에요.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그 정원을 잘 가꾸면서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잘 가꾸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비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소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항상 자기 주변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알고 잘 가꾸고 잘 지키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중간에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내게 맡기셨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그것을 깨달아 자각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거기서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업을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업을 잃어버렸다죠. 그죠? 유업을 잃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말 들은 뱀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불법으로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거짓말이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의 거짓말은 뭡니까? 뭐든지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더 높이 이런 거짓말로 속여서 그래야만 자기 인생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못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인간이 에덴에서 나아간 뒤에 아무리 에덴을 갈망하고 에덴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해도 이제는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자체에 남은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스스로 에덴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스스로 유업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유업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 또는 뭐 우리가 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좀 못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그냥 막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습관과 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는 누구나 다 어떤 면으로 다 공유가 되죠.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바로 타락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유업을 회복하는 길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군자 생활을 훈련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잘 된다 하면 이쪽에서 빵꾸가 나고 이쪽이 잘 된다 하면 또 이쪽이 허물어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불균형과 부조화의 삶을 우리 속에서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머물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고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축복의 내용들은 무엇이죠? 아,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됨, 화목의 중요성. 새하늘과 새 땅은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 개인적인 성품도 중요하지만 성품과 성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잘 채워서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면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친구 관계라든지 또 우리 교우에서 협력하는 관계라든지 누가 부족하고 누가 뭐 잘 못하고 뭐 실수하고 항상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채워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도와주어서 우리의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면 그럼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영원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성.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성품이 중요해요. 나 혼자 착하고 나 혼자 뭐 복되고 뭐 나 혼자 뭐 좋은 사람이 되고 남들은 뭐 어떻게 취급을 받든지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뭐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성품 중에 내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품을 다소 좀 뒤로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애써야 할까 하는 공동체적인 성품을 길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소망을 향한 서로에게 격려도 줄 수 있고 서로를 섬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말로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뭐 그게 저절로 가게 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 특별히 신약을 주신 이유는 신약을 이제 우리 들어가서 배울 때 그것을 충분히 다루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신약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됨, 관계의 중심성, 관계적 성품의 중요성, 소망을 향한 격려와 섬김 이런 등등의 것들, 즉 한마디로 다 말하면 사랑으로 커버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으로 커버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타락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유업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비춰보면 아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고 그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또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말 관계를 정말 좋게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은 자기 당신의 그 개인적인 성품으로 말하자면요 뭐 세계 최고겠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 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하는 자다 뭐 이렇게 욕을 먹기를 그냥 감수하시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분인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 주님이 사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주님에게 주어졌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런 유업이 예수님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자꾸 비추어 보면서 살아갈 때, 아, 저게 바로 우리의 유업을, 우리가 유업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로구나. 그래서, 아, 주님은 나의 유업을 무르는 자가 되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위대하고도 원대한 그러한 유업을 받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참 고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다음에 계속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단계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유업의 회복의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의 축복을 되찾게 하시는 고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의 유업을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고 또 보장해 주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사탄과 세상에 빼앗긴 그런 생명과 유업의 모든 가치와 그 실체들을 찾게 하시고 또 찾아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고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고엘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와 인류의 고엘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찾으려고 하셔야 될까요? 이제 잃어버린 거 찾으셔야죠. 그죠? 근데 잃어버린 거 찾으셨을 때 찾으시려고 할 때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잃어버릴 그 유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그 보이는 유산이니까 이제 좀 그 대가 끊기는 것도 당연히 경험하는 우리의 그 실체의 일들이니까 실제적인 일들이니까 그것을 그냥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차원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업의 회복의 내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뭐 답답한 일 뭐 태반이죠. 태반인데 이럴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말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날 때. 아, 분명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여행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딱 공항에 가니까 여권을 안 가져왔더라. 뭐 이런 거. 이거 테니스 좋아하시고 골프 좋아하시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다 잘 치고 싶으실 겁니다. 정말 지금 제가 다 압니다. 다 잘 치고 싶은데 무엇이 어디서 안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잘, 점수가 잘 안 주시죠? 그러면 내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면 그러면 그 반은 간 건데, 그죠?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 이걸 알고 싶은데. 근데 그게 답이 없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자기에게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잃어버린 상태는 마치 이와 같은 답답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허무하고 또 왜 좌절되지? 왜 외로워지지? 왜 화가 나지? 왜 참 싫어지지? 왜 불안해지지?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내가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잃어버린 유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로도 채워지면은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죠. 일시적으로. 내가 원했고 내가 원했던 것에 알파가 더 더해져서 채워지면 일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흡족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뭐죠? 더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채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없구나 안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관계적 성품의 형성에 있어서 전혀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애를 쓰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죠. 관계에서 뭔가 삐끗삐끗하면 저 사람 뭐 투사하고 저 사람 탓만 해보던 것이 너무나 정당화되고 습관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아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 안에서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죽으심에 계속해서 비춰보시라는 말씀이죠. 유업 회복의 길은 그렇게 주님이 바로 나의 거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나의 잃어버린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안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습관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고 또 내가 이것을 원했지만 내가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유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었구나를 자신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사회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주로 다 만나니까 이 교회 생활로 좀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는 길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또 식사도 뭐 같이 준비하며 또 그것을 먹으면서 또 감사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허전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싫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딱 우리가 거울을 삼고 비추어 보면 아, 내가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하는 일이죠. 아,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구나. 아, 나에겐 지금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칠 때 나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복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의 삶만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이것이 잘 되면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됩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에 비추어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잘, 유업의 거울이 되신 예수님께 비추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한다, 이것이죠.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내와, 여기에는 인내와 믿음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기로 선택하셨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로 선택하셨죠. 그냥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오늘 선택하고 오셨죠. 다 선택입니다. 이런 것만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정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올바르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그 크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 크신 유업의 길을 같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